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베이징 영민관인 조오대에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중 간 이룬 공동인식이 점차 실현되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에 활력이 넘쳐나며 한반도 상황의 긴장 완화가 강화되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당의 새로운 전략 노선이 북한 사회주의 사업을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20일 중국 농업과학원과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단지 등을 둘러보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6.25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을 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며칠 내로 미군 전사자 유해를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인계한 뒤 유해가 하와이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유해가 송환되길 기대하지만 북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이날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한국 전쟁 전사자 유해 200여 구가 송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확한 송환 날짜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인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결정만 내리면 이번 주라도 유해를 인도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아직 5,3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극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후속 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측과 만나 논의를 할 것이며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를 빨리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장기간 계속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핵화에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 정상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유엔 총회 기간 관계급 정상급 인사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이 회의를 주재했던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모델로 이런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북한의 자성남 유엔 주재 대사도 참석해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9월 개최할 회의에 북한의 정상이나 고위 관료의 참석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6일 요미우리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위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별도의 국제기구 창설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부 장관은 19일 석유수출국기구 오펙의 석유 중산을 촉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회의 참석자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한 비잔 장관의 이란 석유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오펙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펙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는데 이번에는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에 근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펙에 대해 석유를 증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펙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하루 100만 배럴가량의 석유 생산을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오늘 24일 터키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는데요. 이 선거 결과도 관심거리지만 까다로운 선거일 규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터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아침 6시부터 밤 자정까지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술을 팔거나 사거나 마시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선거일에 총과 같은 무기를 소지하는 것도 금지되고요. 선거 관련 방송도 할 수가 없고 커피를 파는 카페와 인터넷 카페 등 오락 장소 역시 영업할 수 없다는데요. 결혼식도 저녁 6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까다로운 선거법 조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오래전에 제정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고요.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9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0도로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8도, 신의주는 17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7도에서 29도, 함흥은 14도에서 3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크리스 어거스트가 부릅니다. 내가 밝은 곳에 있든 어두운 곳에 있든 일어설 때든 넘어질 때든 당신은 늘 나의 중심에 있다고 노래하는 Center of It 들어보시죠.
impressed that you're doing something. Come sun, come rainy day, you were all I need. In the dark, in the light, in the morning and night. In the good, in the hurt, in the places I hide. When I rise, when I fall, you'll be there through it all. At the start, at the end, in the center of the cent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1년 이후 7년 만에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소식 살펴보고요. 호주인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보다 중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투자를 더 우려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21일 발표된 호주 연구기관의 여론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해야 하는군요.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9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9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합류했는데요. 9년 만에 이사국의 지위를 내려놓는 겁니다.
Therefore, as we said we would do a year ago, if we did not see any progress, the United States is officially withdrawing.
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지난해부터 제시한 개혁 과제에 진전이 없었고 따라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공식으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개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가지인데요. 부적절한 나라들이 이사국으로 참가해 왔다. 또 이사회가 줄곧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다는 건데요. 헤일리 대사 회견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Human rights abusers continue to serve on and be elected to the council. The world's most inhumane regimes.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들이 계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인권적인 정권들이 조사받는 걸 피하고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권 문제로 조사를 받아야 할 나라들이 정작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때 어떤 나라들인가요?
네, 헤일리 대사는 베네수엘라, 중국, 쿠바,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을 거론했는데요.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은 나라들이 이사국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 학대 국가들을 감싸고 도리어 인권 지지국을 공격하는 이런 이사회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견에 동참한 폼페오 국무장관도 우리와 우리 동맹국의 이익을 해치는 조직과는 손잡지 않을 거라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탈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인권 지지국이자 이사회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미국의 동맹국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인권이사회가 올해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을 5건 통과시켰다고 상기시켰는데요. 인권 탄압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북한, 이란, 시리아에 대한 결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적대는 이사회가 인권이 아니라 정치적인 편향으로 움직이는 조직임을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미국이 반이스라엘 편향을 이유로 국제기구를 탈퇴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해 10월에 같은 이유로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결정했었죠. 이 유네스코가 영토 분쟁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구시가지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일 등을 문제로 삼았는데요. 그리고 두 달 뒤에 이스라엘 역시 유네스코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예. 자,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어떻습니까?
네, 국제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유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엔, 유럽연합, 영국, 중국 등도 일제히 우려와 비판 입장을 내놨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이사회는 세계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미국이 남길 바란다고 말했고요. 유럽연합은 미국은 언제나 세계 인권보호의 최전선에 있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옹호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미국이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면서 환영 성명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냈습니다.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는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에게만 집요하게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미국의 탈퇴 결정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명백한 표현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떤 조직이죠?
네,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요. 심각한 인권 침해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는 이 총회 산하기구입니다. 기존의 유엔 인권위원회를 2006년에 확대 개편한 건데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 탈퇴하는 경우는 이번 미국이 처음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유엔 인권 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요.
네, 유엔 인권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인데요. 러시아는 지난 2016년에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도전했지만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한다는 비판 속에 탈락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미국의 발표 직후에 미국은 유엔 인권 이사회를 자국 국익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이용해 왔다면서 러시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임기에 이사국 선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자, 중국에서 오랜만에 이 소득세 제도를 개편한다고요?
네, 2011년 이래 변하지 않은 소득세제를 7년 만에 손질하게 됩니다. 이 개인소득세 면제 기준을 월 수입 3,500위안, 미국 돈으로 약 540달러에서 5,000위안, 그러니까 770달러 정도로 높이는 게 골자인데요. 재정부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예. 자, 그럼 월 수입이 770달러가 안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득세를 면제받는 사람도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요.
예.
예, 이 밖에도 이번 개편안에는 미국의 소득세 제도처럼 자녀 교육비, 의료비,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임대료 등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도 처음 담겼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소비 진작을 위해서인데요. 지난 5월 중국의 소비 증가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5%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중국인들이 이전보다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이는 게 중국 경제 성장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군요.
맞습니다. 중국 경제 고속 성장세가 최근 몇 년 새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통상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그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서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 안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기대보다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인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헝다그룹 슈자인 회장, 거리전자 동민주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은 면세의 기준을 월 수입 만 위안, 그러니까 미화로 약 1,500달러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지금 이 소득세를 얼마나 걷고 있습니까?
네. 소득 구간을 7개로 나눠서 과세하고 있는데요. 면세점 이상에서 가장 낮은 구간은 3%를 걷고요. 최고 소득 구간에서는 45%를 거두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을 총액 8천억 위안, 미화로 약 1,230억 달러까지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호주인들의 국내외 정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호주의 정치인들은 중국이 제기하는 군사 안보 위협을 우려하는 반면에 호주 일반 국민들은 중국인들이 호주의 부동산이나 농장을 사들이는 것을 더 우려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권위 있는 독립연구기관인 로이 연구소가 2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내용인데요. 호주 정부가 중국인들의 투자를 너무 많이 허용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72%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에 56%보다 껑충 뛴 겁니다.
예, 자 그럼 중국의 군사 안보 위협을 우려하는 호주 국민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네, 향후 20년 안에 중국이 호주의 군사적 위협이 될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82%가 중국을 군사적인 위협보다는 호주의 주요 경제 파트너로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 미국은 호주의 전통적인 우방국인데요. 미국에 대한 호주인들의 인식은 어땠습니까?
네, 현재 호주 일각에서는 전통 우방인 미국과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 중에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80% 넘는 응답자가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두 나라 모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른바 글로벌 파워 국가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있었다고요.
네, 올해는 8개 나라를 대상으로 신뢰도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북한도 포함된 게 인상적입니다.
예.
예, 호주인들은 같은 연방인 영국을 가장 신뢰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90%에 달하는 거의 모든 호주인이 영국을 신뢰한다고 답했고요. 이어서 일본, 프랑스, 인도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55%로 지난해보다 6%포인트 하락했고요.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52%였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28%, 북한은 8%로 꼴찌였습니다. 이 나머지 다른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는 이 온도계로 표시하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예.
예, 뉴질랜드와 캐나다, 영국에 대한 온도가 뜨거웠고요. 한국은 섭씨 16도 정도로 미지근했습니다.
예. 자, 그럼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신뢰도가 68%로 가장 높았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멜컴 턴블 호주 총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순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30%에 그쳤는데요. 비록 트럼프 대통령 신뢰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호주 국민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고 76%가 미국과의 동맹이 호주 국익에 매우 또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현재 호주 국민들은 어떤 요소들을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던가요?
네, 이번 설문조사에서 호주 국민들은 테러와 북핵 문제를 똑같이 66%로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답했고요.
예.
예, 이어서 기후변화와 사이버 공격 등의 순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위협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42%에 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자녀 격리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문자를 주고받았던 미 연방수사국 FBI의 고위 관리가 본부 건물에서 퇴거 조치됐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기업 제네랄 일렉트릭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에서 퇴출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자녀와 격리하는 조치를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이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앞서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에서 자녀와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have compassion. We want to keep families together. It's very important. I'll be signing something in a little while that's going to.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강화하길 바라지만 동시에 연민도 다들 느끼고 있다면서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긴 하지만 선제적인 조치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아침까지만 해도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행정부는 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뿐인데 이 언론이 부정적으로만 보도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 사태를 민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We're having a lot of problems with Democrats. They don't want to vote for anything. They don't care about
네, 민주당 때문에 문제가 많다면서 민주당이 어떤 법안에도 표결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민주당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국경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미국의 이민법은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는데 민주당이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자녀 격리 조처를 비난하는 여론이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거세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도 항의하고 나섰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국가가 가슴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공화당 의원들 역시 행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상하원에서 이 가족이 헤어지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주 방위군 철수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뉴저지와 델라웨어, 뉴욕 등 동부의 여러 주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반발해서 주 방위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만이 아니라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 이 공화당 주지사까지 이런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예,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였죠?
뭐 사실은 뭐 워낙 병력 규모가 작아서요, 뭐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는 건데, 하지만 이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국경 강화를 위해 주 방위군을 파견해달라고 각주에 요청한 바 있죠.
예.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격리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건지 좀 알아보고 가죠.
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형사 기소한다는 무관용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이 형사 기소되는 사람은 구치소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이를 함께 보내지 않고 다른 보호시설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국경에서 자녀와 격리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이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다 체포되더라도 이 가족이 같은 시설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한 일반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1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28%만이 이런 조처를 지지한다고 답했고요. 그 두 배에 달하는 57%가 자녀 격리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전날에는 하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이번 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 두 개 법안에 대해 모두 지지를 나타냈다고 라즈샤 백악관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법의 허점을 해결하며 비자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이른바 연쇄 이민을 막고 또 가족 단위 구금과 추방을 허용함으로써 이 자녀 격리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샤 대변인이 설명을 했었죠.
예. 자, 보수 세력이 발의한 법안과 공화당 지도부가 주도한 타협안, 현재 이 두 가지 법안이 하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타협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혼돈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의원들이 만족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안을 지지한다는 건지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하지만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맥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훌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컬 의원은 밥 글라티 하원 법사위원장과 함께 좀 더 이 보수적인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사람인데요. 대통령이 이 법안을 1000% 지지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고위관리가 이 본부 건물에서 강제 퇴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누구 얘기입니까?
네, 피터 스트루조크 부국장부 얘기인데요. FBI의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지난 15일 워싱턴 DC에 있는 본부 건물에서 퇴거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는데 VOA가 스트로조크 씨의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네, 스트로조크 씨는 어떤 사람이고 또 왜 퇴거 조치를 당한 건가요?
네, 스트로조크 씨는 지난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조사를 이끌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팀에 포함됐다가 또 나중에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로조크 씨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 자 특검팀에서 나온 뒤에는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네, 인사부에 임시로 배치돼 있었는데요. 이 법무부 감찰실은 지난 14일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스트로조크 씨가 내연 관계였던 FBI 변호사 리사 페이지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고 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감찰실이 클린턴 이메일 수사 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수사관들의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긴 했지만 이 이메일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스트루조크 씨의 이런 성향이 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당시 FBI는 클린턴 전 장관 측이 이메일 사용해서 경솔하긴 했지만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스트루조크 씨 측은 이번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담당 변호인인 에이튼 골맨 씨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스트루조크 씨가 계속 근거 없는 공격을 받고 있고 정치적인 게임과 부적절한 정보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정치적인 압력 없이 제대로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우존스라면 미국 증권시장의 동향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업체로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다우에서 퇴출당했군요.
그렇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다우존스 지수 측은 19일 다우지수 산출 대상인 30개 기업 가운데 GE를 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에 의약품 유통업체 월그린 부츠 앤 얼라이언스를 넣기로 했다는 건데요. 오는 26일부터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예,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역사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GE는 발명왕으로 유명한 토머스 에디슨이 1889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인데요. 120여 년 전에 다우존스 지수가 창설됐을 때 처음 선정했던 그 12개 회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나간 적도 있었지만 1907년부터는 꾸준히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번에 탈락한 겁니다.
네. 자, 왜 이런 종목 교체를 단행하는 걸까요?
네, 미국 경제와 증권 시장을 좀 더 잘 가늠하기 위해서라고 다우측이 설명했는데요. 월그린을 포함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이 소비 보건 분야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그런 설명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여러 기업들 가운데서 우량기업 30개를 선정해서요. 그 주가를 산술평균한 지수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G의 퇴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 실적이 매우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뭐 사실 G가 15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였는데요.
예.
하지만 금융 분야에 진출한 게 악수였습니다. 2008년 이 세계 금융 위기 때 큰 타격을 받은 건데요. 뭐 2000년 이래 주가가 뭐 현재 거의 80%나 떨어진 상태라고 하고요.
예.
현재 다우존스 지수 30개의 기업 가운데 주가가 또 가장 낮다고 합니다.
예. 자,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GE 퇴출 소식이 알려지자 시간 외 거래에서 GE의 주가가 1.5% 떨어졌는데요. 반대로 월그린의 주가는 3% 뛰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기업, 이 월그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 월그린은 1901년에 이 시카고에서 약국 하나로 시작한 기업인데요. 지난 2014년에 스위스의 얼라이언스 부츠를 인수하면서 거대 유통업체로 발돋움했습니다. 현재 CVS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약국 체인인데요. 미국 50개 주에 8천여 개 점포를 두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다우존스 지수 종목 교체가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 다우 측은 미국 경제 산업 전반을 반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이 기업을 빼고 또 새로 넣는 일을 반복해 왔는데요. 2015년에 통신업체 AT&T 대신 이 손전화 제조업체 애플을 넣은 일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뭐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했는데 알루미늄 제조회사 알코아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컴퓨터 제조업체 휴렛 패커드를 퇴출했고요. 대신에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와 신용카드 기업 비자, 또 투자 금융회사 골드맨삭스를 또 새로 선정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다우존스 지수에서 퇴출되는 건 기업으로선 사형 선고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다우존스에서 빠진 뒤에 오히려 더 잘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는데요. 주가가 다우존스 지수를 능가했다는 겁니다. 또 19세기 말에 일찌감치 퇴출됐던 시카고 개수회사도 100년 넘게 그대로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레이첼 플래튼이 부릅니다. 내가 옆에 있을 테니 혹시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말라고 노래하는 Stand By You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성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 서양 사람들을 코쟁이 또는 양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코쟁이야 뭐 큰 코를 빗대 부른 거라고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서양 백인들을 왜 양키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동북부에 있는 커네티컷주는 양키 두들이라는 노래를 주가로 삼고요. 양키의 본고장을 자처하는 곳인데요. 미국 곳곳에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코네티컷주 얘기 들려드립니다. 네,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가 바로 양키 두들입니다. 미국인들의 아리랑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미국인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노래인데요. 여러 가지 노랫말과 다양한 편곡으로 변주되면서 군악대 연주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동요로 많이 불리고 있고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코네티컷주를 대표하는 주가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 저희 VOA 방송을 즐겨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저희 VOA 방송의 마감 시그널이기도 하죠. 이 양키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사람들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겁니다. 미국 초기 이 코네티컷을 비롯해서 미국 동북부 지역으로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많이 왔는데요.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이름이 옌키스였다고 해요. 이게 영어식으로 변형돼서 양키가 됐다는 설이죠. 두들은 얼간이, 바보,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양키 두들 하면은 사실 썩 좋은 의미는 아닌 거죠. 네, 양키 두들이라는 이 노래는 170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인 미국에서 영토 전쟁을 벌일 때 처음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 프랑스와 싸우기 위해서 영국령이었던 미국 동북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 민병대를 동원했는데요. 당시 식민지 미군 병사들은 제대로 군복도 갖춰입지 못한 어설픈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 군인들이 영국에서 구전돼 내려오던 곡조에다가 이 양키 두들 이걸 붙여서 미군 병사들을 놀렸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여서 이기게 되자 이번에는 미국 사람들이 이 양키 두들을 부르면서 역으로 영국 군인들을 놀렸다고 하네요. 당신들이 촌뜨기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양키 두들에게 당신들이 졌다 이런 뜻으로 말이죠. 뭐랄까 해학적이고 통 큰 면모가 느껴지는 것도 같죠. 양키 두들의 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네티컷은 특히 네덜란드와 인연이 깊습니다. 이경하 전 코네티컷 한인회장 얘기 들어보시죠.
코네티컷은 1614년 네덜란드인 에이브로크 탐험 이후에 유럽인들의 이주가 시작이 되었고 1630년대에는 매사추세츠주의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앙대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했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후커 목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1636년에 일단의 청교도들과 매사추세츠를 떠나 오늘날의 커네티컷 주도인 하포드로 내려왔고 커네티컷 최초의 교회를 그곳에 설립하고 정착을 했습니다. 1788년에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방이 되게 그런 것처럼 이 커네티컷도 산림 자원이 풍부하고요. 한 폭의 그림 같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고 이경하 씨는 소개합니다.
강과 호수와 숲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숲이 전부 낙엽 수림 단풍나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뉴잉글랜드 단풍이 끝나는 남쪽 마지막 지점이고요. 가을이면 그 많은 숲들이 모두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채색이 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이민 와가지고 보니까 꼭 꿈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길들이 전부 숲속으로 나 있는데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커네티컷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꽤 잘 사는 주에 속하는데요. 주 면적을 보면 50개 주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하시죠? 커네티컷 주는 일찍이 섬유공장과 시계, 금속산업이 발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 가장 큰 수입원은 군수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커네티컷 주는 미국 독립전쟁 때부터 무기를 생산, 공급해왔고요. 지금도 주의 중요한 자금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용 헬리콥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시크로스키 항공 같은 대형 방산업체의 본사가 커네티컷주에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커네티컷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유명한 인물들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소설인 톰 소여의 모험, 허클 베리핀의 작가 마크 트웨인도 이곳 커네티컷 사람이고요. 오늘날 사전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웹스터 사전을 만든 노아 웹스터도 커네티컷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의 작가 해리어 피처 스토브인도 있다고 랜디 파이브웨시 커네티컷 관광청장은 소개하네요.
Harriet Beecher Stowe, a Connecticut author, Abraham Lincoln reportedly said to her.
스토브인도 커네티컷주 출신 작가죠. 링컨 대통령이 스토브인을 보고 당신같이 작은 여자가 미국의 남북 전쟁을 일으켰군요라고 말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은 흑인 톰 아저씨의 삶을 다룬 소설로 미국에서는 성경책만큼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와 연극으로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엉클 톰과 작은 에바가 커다란 나무 밑에서 성경책을 읽는 모습은 아주 유명하죠.
커네티컷 한인회장 유일섭 씨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 소설 자체가 남북전쟁일 때 계기가 될 정도로 그런 노예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미국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앞장서서 가담을 하고 또 그런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사회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흘려가기보다는 좀 먼저 앞서가는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현재 커네티컷주에는 한국계 미국인 한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유일섭 커네티컷주 한인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인은 현재 저희가 한 3만에서 한 5만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구 센서스 자료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빠져있는 부분들이 항상 많이 있어서 이제 많이 보면 한 5만 정도까지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델리라든가 세탁소, 네일가게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외에 이제 예일대학교 유학생으로 왔다든가 거기에서 이제 뭐 교수로도 남아있고 은퇴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졸업하고 이제 프로페셔널로서 자리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코네티컷의 주 자랑을 해달라는 말에 유일섭 코네티컷 한인회장은 이런 대답을 들려줍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또 독립적인 그런 정신이 강하고 또 항상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미국의 문화를 리뷰해 간다고 할까요? 이제 뭐 상당히 좀 서민적인 보통 이민자들이라든가 뭐 소수민족에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백인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 역시 또 상당히 개방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로 그런 인종차별이나 그런 거 없이 잘 이렇게 융화되고 서로 조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특별히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들을 둔 그런 분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교육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내 앞에 너무 많은 숙제가 있을 때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일을 잠시 미룰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Put on hold. Put on hold. Put on hold. Put on hold. Put과 on hold 사이에 잠시 미뤄둘 대상을 넣어서 잠깐 미뤘다 나중에 하겠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ecided to put my job search on hold and take a break. 취업 준비는 좀 나중에 하고 지금은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Let's put this conversation on hold. 이거 나중에 얘기하자. Can I put you on hold for a second? I'm getting a call from someone else. 잠깐 기다려줄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전화 오고 있어. Put on hold. Put on hold. Put on hold. Put on hold. 오늘은 put on hol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Our City의 노래입니다. 이젠 당신의 차례, 별똥불보다 더 밝게 빛나는 당신 될 거라고 노래하는 슈링스타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re finally free and you can stay up there right next to me. All this gravity will try to pull you down, but not this time.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lights burn out, then it's time for you to shine brighter than a shooting star. So shine no matter where you are. Fill the darkest night with a brilliant light, 'cause it's time for you to shine. Our hearts, oh, the pouring rain. We'll try to put it out, but not this time. Let your colors burn and brightly burst into a million sparks that all disperse and illuminate a world that'll try to bring you down, but not this time. When the sun goes down and you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 사이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또 이어 중국을 방문해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서울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두 나라와의 협력이 싱가포르 회담을 위한 기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을 하면서 미북 관계에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미한 미일 동맹의 철통 같은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은 제재 완화는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됐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데 있어 중국과 시진핑 주석의 도움,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규정한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결의안들에는 제재 완화를 위한 메커니즘이 있고 적절한 시기에 이를 고려한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받게 될 제재나 경제적 완화는 오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한국과 일본, 중국 모두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를 향한 과정이 시작됐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이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